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추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 역대 최대 3만여 명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참석해왔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참석. 현직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에서 19대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무현 미완의 꿈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2002년 당내 경선 2% 꼴찌 후보에서 대선 후보 1위, 국민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가 촛불 민심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 지금부터 되새겨보겠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쇼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5월 23일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 때 옆에 선 동시에 참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영역이 엇갈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8번째 추도식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추도식과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 비서관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대검 차장 들어가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봉욱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예, 봉욱.
네, 봉자를 말씀하시려고 그 얘기.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봉을 말씀하십니다. 예. 정봉주, 최진봉, 봉욱.
아니죠.
그럼
봉욱, 정봉주, 최진봉, 봉.
쓰리봉이라고.
예, 강봉국.
봉욱 검사는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었죠.
그래?
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예, 예.
오.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 가지.
오, 차관까지 갔네요.
네. 그.
아니죠. 그 대검 차장.
네.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누가 높게요?
대검 차장이.
오, 이거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뭐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뭐 사단장 이런 쪽 라인이 세지.
아, 필드 현역.
그러면.
현장.
네.
야전. 그렇죠. 법무부는 이제 행정만 하나.
느닷없이 또 봉욱 검사들 종잡을 수 없는 방송.
종잡을 수 있으면 그 제대로 된 진행이 아니에요.
봉도사님은 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럭비공 스타일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MC의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국이라고 하는 패널을 뒀기 때문에.
패러디의 기재십니다.
제일 좋은 패널을 둔 사람은 제일 좋은 MC 아니겠습니까? 저는 패널값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만하시죠. 이제 시작하시죠.
자, 오늘, 만약 다른 5.23이었으면, 그리고 지금도 탄핵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5월 23일이었으면 좀 슬펐겠죠.
저는 그 8년 전 5월 23일,
예.
그때 이제 당일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당일 내려가서
양산 부산대병원 네. 갔나요?
아, 병원은 아니로 이제 봉화
마을로
마을로 바로 갔었는데 그 그리고 25일 날 서울로 올라왔는데 정말 놀랐어요. 봉하마을과 서울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봉하마을은 지금하고 사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모든 게 추도와 추모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 보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언론들은, 주요 언론들은 거기서 배제됐어요. 항의를 받고
못 들어갔죠. 네, 취재 못 들어갔고.
심지어 제가 가장 대한민국 한국 언론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KBS 중계차가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런 중계를 해야 되는데, 중계차가 마을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노지에 있고, 빈소 옆이 아니라 황소 옆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소들이 풀 뜯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기억나요. 저도 네.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그렇으나 마음껏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덕수궁 대안문 앞에 예. 빈소가 마련되는데 너무 초라하고
조그맣게,
그리고 경찰들이 거기를 막고,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현실이었구나.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기 잠깐 보았던 봄이었고 아직 서울에서는 겨울이었구나. 그리고 그 겨울이 지금 8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잠깐 느꼈던 봉화에서의 그 봄을 이제 제대로 전국적으로 만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원국 비서관님, 그때 당시에 어디 계셨었어요? 8년 전 5월 23일.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그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순간 저는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그 위암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의사가 딱 위암이라고 말을 한 순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보통 뭐 암 선고를 받으면 막 분노하고 뭐 울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감정이 하나도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상태.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야말로 이게 실감이 안 났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그 이제 내려가서 술을 계속 마셨죠. 저는 그 전에 한 달여 전에 마지막 그 뵌 적이 있거든요. 그때 뵀을 때도
4월 말쯤에요.
예, 저 보고 힘들지 않냐. 저는 덕분에 잘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회사에 많아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활짝 웃으면서 아, 다행이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힘드시니까 다 이렇게 힘들게 보이고. 그래서 그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혼내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게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은 되게 반갑고 고마워하시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름을 네. 원국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이름을 4년 동안 연설비서관이라고 오시고 5년차 때 강비서관 하시더니 그 아주 친근한 사람한테만 성을 빼고 그냥 무슨 씨 이렇게 하는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국 씨 그러더라고요.
그 최 교수님 예. 후보 시절에 8주기 추모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다. 예. 그렇죠.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렇죠.
의미심장한 경기.
의미심장하죠. 아주 그 레토릭에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약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오겠다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 국민들의 여망으로 이루어졌고 그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결국은 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얼마나 회한이 들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보수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살인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저 석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런 장면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한이 됐겠습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졌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움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실제 저기에 모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지금의 행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행보예요. 그 행보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시는 거지 저게 사실 노무현 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그렇죠.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하시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런 뭐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국민과 함께하고 본인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연장선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회환이 드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안 했다는 말은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는데 다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안 가게 되면 또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자격으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피하고 싶어서 대통령 자격으로는 더 이상 안 오겠지만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와서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하셨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일에 본인이 일조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아마 퇴임하시는 날이든 퇴임한 이후에 추도식에 오셔서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때 친노라고 하는 수식어가 조롱과 멸시, 폐족이란 표현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8년 만에 친노로서, 친문으로서 화려한 부활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특정 정파의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징후인데 오늘 감정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장부사님도 어디서 친노라고 이렇게 비판받고 좀 그러셨었나요?
아니 저는 뭐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정체성이 네. 불분명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좀 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하. 예. 아주 그 슬기로 생각하셨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 가신다고 그래서 예. 속으로 좀 걱정을 좀 했어요. 또 그 뭐 친구 추도식에 가느냐. 예.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또 월차까지 냈어요. 예. 아, 비판을, 비난을 완전히 피해갖고.
그래서 이제 대개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뭐 친구들에도 차별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차별화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저런 데 가는 게 그런 거에는 좀 배치되는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노선을 걷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예. 우리 옛날에 친구가 대통령 된 적 있었잖아요. 과거에. 전모. 그때 완전히 차별화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예. 그거.
그건 머리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걸 안 하고 이제 가시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예. 이제 가시는데 걱정을 많이.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노사모 총회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아니 됩니다. 노사모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전부 못 가게 하니까 그 제가 그때 이제 영상 메시지라도 좀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준비된 원고를 다 덮어버리고 현장에서 그날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그 말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노사모 회원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가고자 하는데 왜 이게 못 가는 현실. 이게 정말 개탄스럽다. 그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의 촛불 정국에서 비롯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 노사모로부터 비롯된 이렇게 우리가 정치의 어떤 주체로서 전면에 나선 건 사실은 그게 시발점 아닙니까? 6월 항쟁만 하더라도 어떤 거부고 저항이고 이런 측면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됐다고 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게 사실은 마땅한데 오늘 다행히 가셔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계속 강조하시고 예. 통합 얘기하시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시고 다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 걸 봐서 예. 그것도 좀 의식을 하지 않으셨나.
예.
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냐 손해냐 따져보면 안 가는 게 100번 나은 일인데 가서 약속을 지키고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초반에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중요시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장은 목표도 정해야 되지만 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나가자 했을 때 국민들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게 비정상이고 상식이 뒤집어진 세상인데 일단은 이게 나라냐라고 했으니 이게 예. 나라다로 보여달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켜달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일단은 그것만 좀 먼저 해달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메시지가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이제 나눠서 한다고 오늘 방점이 찍힌 건 제가 봤을 때 그겁니다. 원칙과 상식이 적용되는 나라. 그리고 이런 비정상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겠다. 그 말이 오늘의 이제 또 메시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담대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지라도 손실이 있을지라도 가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나가겠다. 그리고 정말 용감하신 게 이 가기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지금 이제 감사를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 하면
실시하겠다고 지시했죠. 예.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 저는 또 4대강 사업 이슈도 조금 좀 후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명확히 국민이 또 반반 갈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 이슈를 먼저 하고 그것을 좀 나중에 하는 게 순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먼저 하고 또 이렇게 가는 행보에서 상당한 어떤 그 담대함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방금 하신 말씀, 메시지가 저희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 이게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되면 또 저도 한때 글쟁이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으로서 진짜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정권 재창조의 기틀로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핵심이 아닐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 재창조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이 당했다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요. 예. 국민의 손을 놓지 마라. 반보만 앞서가라. 절대 한 보도 앞서가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일부만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넘겨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뭐 그 새 시대에 뭐 처차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예. 구시대에 막차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시대에 처차 그 대통령이 직접 만드신 그거 만드시고 저보고 야
끝내주지 않냐고
멋지지 않냐 너 이런 거 만들 수 있냐 아니 그런 그 카피를 잘 만드세요 예. 본인이 카피라이터가 대통령 안 돼서 카피라이터 됐을 거라고 예. 그런 것도 하면 뭐 되게 우쭐해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 뭐 못 만든다고 그러지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좀 반성해야겠네 깔때기 원조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되게 한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그 다시, 교수님 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퇴임 이후에 예. 아주 그냥 못 살게 탁 그냥 들들 볶았잖아요. 그렇죠. 예. 논두렁 시계 사건이며 예. 그 아방궁이라고 했던 그 예. 홍반장. 예.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고 마당에 나오는 모습까지 그냥 망원렌즈로 다 찍고 있어갖고 꼭 옴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요
정말 이 코너에 몰린 그 힘없는 사슴이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몰아넣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자당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검찰 수사에 응해라 지금 그분들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심지어는 자결하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이쪽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아니 저같이 아무 힘도 없고 예. 아무 끝발도 없는 연설비서관 전 연설비서관의 통화 기록을 계속 추적을 해서 두 번이나 검찰에서 사후 통보가 왔어요. 당신 통화 기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다 뒤졌습니다. 사후에 이렇게 통보는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나한테 이 정도면 예. 얼마나 다른 사람들 그걸 뒤지고 저걸 할까? 예. 아 해도 너무한다. 그게 이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MB 정부 시작하고 막 시작하고 나서 아주 검찰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그게 예.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서거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엄청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 지금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절대로 버티시잖아요. 그 말은 예. 제 말은 훨씬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들은 뭐 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회고록 쓰면서 본인은 죄가 없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표명 본인이 한 적도 없다. 그건 광주 사태라고 명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최근에 하는 나온 자기 회고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진실과 실체가 다 밝혀진 내용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고록 탁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본인이 버티기가 힘드신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다. 그거를 헤아리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일이,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 한번 못하고, 가서 같이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철학, 생각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일정 부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견딜 수 없는 본인의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불행한 일까지 연결됐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본인이 그렇다고 그런 그러니까 청렴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 그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 안 하거든요. 아주 뻔뻔하게 나와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렇게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뻔뻔함이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오늘 법적의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비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정신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나 저는 한국에
영어로 수업했었다 그랬죠.
영어로 예. 영어로 나중에 토크를 저하고 우리 봉도사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도 돼요. 아 그럼 왜 나중에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도 이 부분을 놓고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로 주로 기사를 봤거든요. 그때 오마이뉴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나게 슬퍼했던 부분은 기억나는데 그때도 영사관 대사관에서 제대로 그런 그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줘서 저는 이제 텍사스에 있었으니까 휴스턴 영사관에서 그걸 제대로 안 만들어서 불만도 많았었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겨우겨우 만들어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비서관님, 예. 저는 그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재야운동할 때 스치면서 이렇게 만났고 국회의원 하면서 정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본 게 처음인데 2005년 기억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척 단호하고 무서운 분으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 책에서 혹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무척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이후에는 계속 뭐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너무 장구하고 이러면서 계속 비판하면서 이제 저도 좀 세뇌됐는데 느닷없이 선거 와중에 타임즈에서 사진을 찍는데 무척 단호하고 결기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길래 우리가 좀 의아했잖아요.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랬더니 이번에 5.18 광주 때 또 오늘 추도사를 읽을 때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어땠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차이점이나 닮은 점 이런 걸 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네.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이 많으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말수가 없고요. 이거 혹시 아세요? 두 분이 그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예.
큰 사건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노무현 대통령은 돈 벌었다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직원들한테 이러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벌었는데 벌은 걸 아는데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조용했다. 근데 연말에 가서 그거를 다 직원들 수를 계산해서 N분의 1로 다 나눠줬다 그냥. 아무 말도 안고 있다가. 두 분의 그 차이라고 그러는데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결벽 증세가 두 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있다 네,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재신임 묻겠다 그런 것도 저는 처음에 저건 너무 좀 뭐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서관이 돈 좀 받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원내대표들 청와대 불렀을 때 네. 내가 결벽 증세가 있다.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요?
예.
아 그게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속은 지킨다. 이건데 두 분이 그런 면에서는 뭐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예.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또 두 분이 정 다르고.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계속 이제 변호사도 같이 하고 한 방에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고 또 이제 결국 두 분이 다 대통령도 되셨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고 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런 예.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2002년서부터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타협을 했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하는 것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부산시장 나가라. 나 정치 안 한다. 그래서 그나마 절충한 게 대통령 돼서 이제 민정수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인해서 결국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의 길로 나선.
그렇죠.
이걸 옆에서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예.
뭐 가까이서 지켜보지는 못했고요.
예.
멀리서 지켜.
그때는 좀 욕을 먹을 때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이제 뭐 비서실장이시고 저는 뭐 비서관으로서 뭐 제 옆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님을 많이 뵐 수 있었죠. 대통령 예. 연설을 써야 됐으니까 제 역할이. 예.
비서실장보다 대통령을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대통령님은
딱 세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
더 많이 본다 그러고.
아니 아니요. 대통령님은 이게 뭐 지적을 하실 때 그냥 네. 화끈하게 하세요. 막 그만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뒷끝은 없으시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예를 들어서 독회가 있으면요. 대통령 주제 독회가 있으면 전부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대통령 앞에서.
좀 보이려고.
자,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저 말따로 날 쓰고 있냐. 에,
그런데 아. 문재인도 얘기 안 하세요. 나는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예.
지적질 않겠다. 그 대신에 끝나고 나서 조용히 얘기하세요. 이건 틀린 것 같다. 이러고 고치라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굳이 뭐 대통령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 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걸 느꼈습니까? 다른 정치인들하고 좀 차이가,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정답을 먼저 내놓으려고 하는 좀 두갈식의 그런 스타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두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툭 던지면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종합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을 해본 사람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전 느꼈어요. 뭐냐면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치인들의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지금 이 앞에서는 된다고.
정치인의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사자성어. 아님 말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그거는 저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그걸 가지고 정책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이 얘기하는 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이거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정을 하기에는 더 맞는가. 왜냐하면 국정은 한 가지 그리고 지지자만 고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여파 그리고 예. 반대자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훈련되어 있고 늘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력이 좀 있었으면 그런 과단성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2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력을 뛰어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는 그 예리함. 이게 아주 감각적으로 초기 발달됐다라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훨씬 더 잘 준비돼서 중요한 건 답답하다고 했던 분이 가장 속 시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
조용히 있다가 결단력 있게 선택해서 결단력 있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뭐 외유내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강한데 그 예. 표현력을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아주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보여주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모습은 한없이 인자하신 할아버지 예. 모습이에요. 정말 친근한 옆집 아저씨 모습이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결단력을 볼 수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4대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민감한 4대강.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잖아요. 또는 뭐 그 인사나 아니면 조사라고 예.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결단력 있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서면 그 확신된 것을 확실히 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시니까 결단력 있게 추진하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대표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비서실장 하실 때는 제가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 본인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그런 모습은 본인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부사님, 노무현 대통령을 회고하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인사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먼저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 그다음 새로운 정치로 나가는 이 기틀을 놓는 것에 대해 공은 크지만 인사 문제, 그다음 또 검찰 개혁 문제도 결국 변죽만 올리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좌초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인사 문제하고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신속하게, 시원하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진정으로 잘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못했냐. 그런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으신데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때 다 보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성부자는 항상 외로운 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시도했어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지켜보니까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때 이미 학습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하셨을 때는 되게 낯설어하고 막 그걸 공격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저항을 했던 거예요. 네,
그 뒤에 9년을 겪어보니까 노무현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딱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옛날 노무현이. 그러니까 환호하는 건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칫 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과소 평가 절하하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그런데 무슨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예, 스타일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 경력을 봤을 때 우려했던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리더의 자리를 피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다들 리더가 돼주기를 원하는데 그 리더 자리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 본격적인 어떤 정치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리더 역할을 해본 것은 이제 민주당 대표를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때 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라는 것은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최종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내내 피해오다가 그것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제가 봤을 때 이 지금의 자신감을 그때를 통해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판단하는 순간에 잘했느니 안 했는지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 판단을 결과로 만들어내야지 그 결과가 증명한다. 이를테면은 당이 분리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증명을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이런 판단에서도 잃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예. 최종 결론에서 얻어내면 된다. 그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경험으로 해서 승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부사님 오늘 봉하마을 안 계시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17년 5월 23일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국정농단을 방치한 이후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며 또 한 명은 자신이 재임 시절의 정책인 4대강 사업으로 전면 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억울한 죽음으로 우리와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입니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비정상과 비상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국가는 뒷걸음치고 있었지만 정상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잠자고 있던 상식을 일깨웠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깨우침과 단결이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